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율법 교사들인데 이들을 우리는 거짓 교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주의 복음을 전한 바른 참 복음이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전한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신빙성 있게 이야기하려고 자신들의 주장도 주장이지만 바울에 대한 시비거리를 세 가지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에 대한 이의 제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로 세워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의가 있고 또 교회가 사도의 빈 수를 채우려 할 때에 제비뽑아 마띠아를 세운 것처럼 그런 방식을 취하여 바울이 사도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사도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이 스스로 묵상을 하거나 혹은 논리적 사고를 통하여서 깨달은 그 어떤 것을 복음이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정식 사도들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고 또 사도에 대한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배운 것을 잘못 배우고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는 위임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는 이에 대한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낼 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있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 아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써보내는 취지이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이 바울의 복음이 참 복음인 것을 변증하는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바울의 사도된 이 정체성은 아주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그를 통하여 전해진 복음, 이 복음이야말로 참 복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반대로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이 가르침과는 분명하게 배치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과 소명에 관한 전후에 관한 비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서 이 변화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 사람이 할 수 있는 변화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그런 변화인지에 대한 일종의 간증,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바울의 생애를 다메섹을 기점으로 해서 회개 전과 회개 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울은 회개한 적이 없죠.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되겠다, 그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강제적으로 돌려 세우셨다, 그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회개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울이 회심하는 그 전과 후로 우리가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프로필을 보면 화려합니다. 자신에 대한 소개를 여러 서신서에서 여러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이 열심은 사실 그냥 열심이 아니라 아주 특심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한 일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고 그 일에 증인을 서는 일들을 이 바울이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신성 모독자이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혼란시키는 선동가이고,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일개 죄인의 죄수의 이름으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잡고 대표적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증인으로 자차해서 나섭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한 23km, 24km 정도 되는데, 지금이야 차 타면 금방 가는 거리일 수 있겠지만 그때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러나 마음에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잔멸하기 위해 공문을 받아가는 그 열심을 바로 이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바울에 대한 프로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평생 쫓아다닐 꼬리표, 그것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성도들을 율법의 의라는 이름으로 잔멸하려고 했는지 본인의 입을 통해서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바뀌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이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이때 처음 택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책임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종교관, 신앙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정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다 바뀌었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들이는 자가 이제는 자기가 핍박하던 교회, 그리고 그가 반대하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런 전면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주제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버지 어머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자기가 젊었을 때에는 교회에 대해서 그 반항심이 아주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아들인데 교회도 안 나가고요. 안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이 뭐 추계 신방 이제 이런 신방 때가 되어서 장로님 가정 신방하려고 오시면 키가 굉장히 크셨어요. 뭐 한 185 이상 되고 체구도 굉장히 크셨는데 문을 열고는 딱 막아서 가고는 왜 오셨어요? 못 들어옵니다. 가십시오. 볼일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목사님을 쫓아내셨던 전력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나중에 목사로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 어머니 출석하는 교회에서 부흥 강사로 섭외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는가. 옛날에 한 일이 있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서 거절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으셨답니다. 가서 전하는 말씀은 고사하고 그냥 내가 서 있는 모습만 보여도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첫날 교회 성도들께 드린 말씀이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했더니 모든 성도들이 다 아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진 부흥회에 하나님이 참 큰 은혜를 주셔서 온 교회가 정말 은혜 받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정식 코스를 밟는 것보다 한번 밖에 나갔다 오는 것이 훨씬 할 얘기가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누가 조언을 해서 나를 잘 설득해서 나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줘서 내가 바꿀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변화를 내 삶이 내 사역의 소명이 그 증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에 머물러 있던 바울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의 부르심을 받고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났고 3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그제서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 만난 것도 아니고 게바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교제하다가 나중에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만났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도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듣기 위해 나누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이렇듯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전하게 하시는 그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먼저 사도된 선배들에게 무언가를 배운 후에 복음을 가르치려고 했다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또 다메섹에 머물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직접 올라가서 바로 배웠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것은 뭐 목사나 뭐 다른 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택정함을 입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는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근거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또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여 주신 내용들인데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이나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소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소명을 주신 이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국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의 여러 정황 속에서 매번 드러나야 되는 매번 고백되어져야 하는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비대 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계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그 감옥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마땅할까요? 내가 나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전파할 때의 모든 방해 요소를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야 하는데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지 않을까? 하나님 그러니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조차고 드리는 기도 아닙니다. 이거 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굉장히 합당한 기도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감옥이라고 하는 이 안에 갇혀있는 이 정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갇혀있는데 이런저런 사람들이 열심 아닌 열심을 내어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를 시기해왔던 사람들은 바울이 갇혔으니 우리에게 기회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투기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바울의 고백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저희 20절, 21절 말씀 다시 띄워드릴 텐데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도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를 위해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은 부패한 본성상 자기를 위해 삽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진정한 참된 구원을 얻을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지만 복음의 핵심인 예수가 없다면,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참 복음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에 신뢰를 더하기 위해 자기들을 자랑하고 그리고 반대로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자기가 가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한 기준, 사람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중심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주께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께 이 중심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도전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늘 이런저런 것으로 복음을 왜곡하고 그 본질을 변질시켜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복음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 그 심령의 중심, 주께 둘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광보다 주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삶을 복음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증거로 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입니다. 바울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보고 누가 그랬어요? 유대의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바울의 얼굴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에 대하여 듣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 했던 그 복음을 그가 자기의 입술로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뭘 해요? 야, 바울 훌륭하다, 바울 놀랍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유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숙제를 마음에 담고 스스로 물으시면서 답을 마음에 각인을 시켜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복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참 복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어내시는 삶의 내용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어내신 삶의 내용은 사람들이 보고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어내신 일들이라고 깨닫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본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부름을 받았고 그 고백을 받아내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반응하며 살 때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바꾸어 내시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이 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영광의 찬송이 되자 하는데 그 영광의 찬송으로 부름받은 기쁜 고백들을 우리의 심령에 담고 평생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전적인 변화와 회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복음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놀랍게 불러내셨는지 그를 통하여 이루어내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께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바울로 말미암아 유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의 삶을 살아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앞에 복음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